일과 사람에 치여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런데 오늘따라 버스는 오지 않고 어디라도 누워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겨우겨우 올라탄 버스 안은 또 왜 이렇게 덥고 꿉꿉한지. 차가 가고 설 때마다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사람들. 아, 정말 생각만 해도 불쾌지수가 확확 오르네요. 죄송합니다. 출퇴근길 피곤한 사람들에게 앞, 뒤, 양,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피로 유발자들입니다. 하지만 나처럼 저 사람도 오늘 참 힘들게 하루를 보냈을 거란 생각. 당장이라도 침대에 던지고 싶은 몸을 겨우겨우 지탱하며 서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는 함께 쉼터를 찾아가는 중이라고 말이죠. 혹시 지금 버스나 지하철에서 경청을 듣고 계신 분이라면 따뜻한 눈으로 주위를 한번 쭉 둘러보실래요? 그러다 눈 마주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도 경청 듣는구나 반가워도 하시고요. EBS 경청,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밤, 윤한입니다. 2014년 7월 22일 화요일 EBS 경청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밤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옥상 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였어요. 피곤할 때, 누가 건드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짜증이 나잖아요. 저도 뭐 촬영이 길어지거나 뭐 그럴 때 이제 밤샘 촬영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럴 때 조금 피곤할 때는 제가 좀 오히려 다들 피곤하니까 스태프들도 그렇고 조금 피곤할 때는 제가 좀 이렇게 말도 막 일부러 재밌게 하고 약간 또 그러는데 정말 피곤할 때는요 그냥 가만히 눈 감고 있죠. 네, 건들지 않는 게 서로한테 좋으니까.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같은 라디오 듣다가 서로 눈 마주치면요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성이 다르신 두 분이 눈이 탁 마주치면 즉석 소개팅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네, 한번 시도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EBS 경청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밤으로 놀러 오세요.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EBS 경청 검색하시면 경청 홈페이지 곧장 찾아오실 수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반디, 모바일 EBS 반디 통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2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 좋은 음악과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항상 열려있는 트위터 EBS 리슨으로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 언제든지 전해주세요. 트위터 닉네임 32살 어린이. 네. 트위터 닉네임 굉장히 재밌으시네요. 32살 어린이. 8월 달에 근 7년 만에 제주도로 휴가를 가는데요. 회사에서 일에 집중은 안 하고 제주도 맛집과 관광 명소만 검색하고 있어요. 휴가 생각하니 벌써부터 신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와, 부럽습니다. 8월 달에 가장 좋을 때 또 이렇게 시원한 제주도로 휴가를 가시는군요. 제가 또 조만간 제주도 맛집과 관광 명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혜진님, 목금토 3일 영월에서 여름휴가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동굴스파랑 천문대도 예약도 해놓았고요. 이제 준비물 챙기려고요. 이렇게 보냈습니다. 아, 다들 휴가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군요. 너무 좋으시겠어요. 트위터 닉네임 YS박님, 여기저기서 휴가 계획에 들떠있는 요즘 이곳 부산 바닷가에도 휴일마다 인파가 넘쳐나네요. 황금 같은 휴가, 다들 휴가 가는 성수기에 떠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한가한 여름 끝자락에 가는 게 좋을까요? 윤디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저는 글쎄요, 성수기에 떠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네, 좀 이렇게 한가할 때 여유롭게 가는 게 좋잖아요. 근데 회사원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휴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또 그게 마음대로 되진 않죠. 잠시 후에는요, 시내 21 이화정 기자와 함께하는 영화가 필요해 함께합니다. 김영숙님께서 바닷가 가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입안에 얼음 넣고 아그작 아그작 씹어 먹으며 쿨의 해변의 여인 듣고 있어요. 노래를 듣고 있자니 바다로 빨리 떠나야 할 것 같네요 하시면서 쿨의 해변의 여인 신청하셨는데요. 이 곡에 이어서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까지 함께 듣겠습니다. 방학 숙제로 쓰는 일기처럼, 엄마가 강제로 시킨 학습지처럼, 봐야 하는 영화가 자꾸 밀린다고요? 그럼 그냥 듣기만 하세요.
영화가 필요해.
네, 신의 21 이화정 기자님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타이밍이 조금 빠르네요. 항상 늦게 들어오시다가.
지적하시는 건가요?
네, 오늘 급하신가 봐요. 어디 빨리 방송 끝나고 어디 가셔야 되나 봐요.
어디 갈 데 없어요. 네.
아, 제가 오프닝에 네. 방학 숙제로 쓰는 일기처럼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어떻게 학교 다닐 때 방학 숙제로 이렇게 일기 안 밀리고 잘 쓰셨나요?
그럴 리가요.
몰아서 쓰시는.
그렇죠. 예. 몰아서 이제 방학 기간을 되돌아보면서 네. 뭔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거죠. 이거 어떻게 매일매일 있어요?
그렇죠.
좋았던 일도 있고 그러니까요. 나빴던 날도 있고.
가장 문제가 날씨 적어야 되는데.
그렇죠.
날씨 생각이 안 나.
정말 요즘은 세상 좋아졌잖아요. 네. 그 이제 뭐 스마트폰 그쵸, 뭐 앱으로도
며칠 치면 나오니까.
네, 그건 뭐 이제 여러 가지 검색 사이트를 동원을 하시면은 충분히 네. 그게 가능하겠지만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그런 문명의 이기를 볼 수 없는 네. 시기였기 때문에 그냥 그 뭐라 그럴까요? 랜덤으로 썼어요, 저는 그냥. 네,
대충
이제
거죠.
이렇게 맑은 날이 며칠 있다 보면 흐린 날도 하루 정도는 있어야 그러니까요. 되잖아요. 그게 인생의 네. 이치잖아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혹시 뭐 설마 모든 이제 학생들의 그 해와 달과 네. 뭐 구름과
날씨 체크를
네, 그런 것까지는 안 하셨겠죠. 네. 귀찮아서 안 하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 일기 내용도 다 안 읽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럴 거예요.
네. 그러고 보니까 학생들에게는 이제 방학 시즌이네요.
네. 좋죠.
부럽습니까?
저는 많이 부러워요, 사실.
왜죠?
왜냐면 이제 뭔가 사람에게 방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한 편이 네. 에릭 로메르 감독의 여름 이야기라는 작품이에요. 그 영화는 여자 주인공이 파리에 살고 있는데
네.
한 두 달 정도의 휴가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이제 여름 휴가가 길대요.
네.
전면적으로 이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주인공이 이제 어떤 사랑을 이루지 못해서 계속 방황하는 얘기들이 펼쳐지는데 한 15일 정도 어디 놀러 갔다 왔는데 파리에 다시 돌아왔는데 네. 휴가가 또 남아 있는 거예요. 계속 끝나지 않는 휴가.
아니 이런 일이.
그래서 뭐 그 여인의 연애사는 뭐 네. 그렇다 치고 저는 계속 저 휴가는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가.
나 좀 주지.
파리로 가야 되는 건가.
네. 네. 그렇군요. 두 달의 휴가. 와.
방학 필요합니다.
그러네요.
네. 하루라도.
어떻게 대학원이나 이런 데 다시 들어가세요.
아.
네.
그런 방법이 있군요. 네. 근데 대학원에 들어가서 방학을 얻기 위해서는 대학원 학비를 또 마련을 해야 되면
그렇죠.
그만큼 일을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잘 따져봐야 돼요.
전액 장학금 받고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제가.
네.
네.
오늘 이번 주 또 개봉 영화 소식 전해주세요.
네. 네. 오늘은 7월 24일에 개봉하는 작품들을 좀 돌아볼까 해요.
네.
첫 번째 영화는 숲의 전설입니다.
The Legend of Forest. 네.
그 블록버스터 뭐 이런 영화 네. 같은 그런 제목이네요. 아니면은 이제 굉장히 규모가 큰 애니메이션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다큐멘터리예요.
아, 다큐멘터리. 네.
이 유럽에서 원형이 보존된 원시림의 30%를 보유한 핀란드. 거기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영화 제작 기간이 8년.
와.
네. 8년 동안 그 자연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은 자연 다큐멘터리고요.
네.
이 핀란드 남동부이자 러시아의 국경지대에 있는 남카렐리아 지역에 속한 지역에서 북유럽 야생동물들의 삶을 기록한 작품입니다.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기존 다큐멘터리와는 조금 다르게 북유럽의 오래된 신화와 전설에 기반한 스토리텔링을 함께 엮어냈다는 점에서
네.
보시는 데 있으셔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들을 많이 발견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네. 뭐 숲속의 요정, 정령, 도깨비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니까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는 자연만이 아닌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좀 약간 재밌게 감상하실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영화 개봉한 이후에 핀란드에서 역대 개봉 다큐멘터리 중 흥행 1위라는 그런 기록을 세울 정도로 호응이 높았던 작품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해외 수출도 많이 했는데요. 몇몇 도시에서는 뭐 007 스카이폴이나 타이타닉 같은 큰 이제 대규모 작품의 흥행 기록을 깰 정도로 굉장히 입소문도 잘 난 작품입니다.
네, 대단한 영화네요.
네.
숲의 전설.
네. 8년의 네. 제작 기간이라고 하니까 와. 믿음이 가는 것 같아요.
The Legend 네. of the Forest 2014.
레전드.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두 번째 영화는 어떤 거죠?
네. 제목이 좀 기네요. 마담 프로스트의 비밀 정원.
아, 이것도 내가 영어로 하고 싶은데 좀 기네요. 네. The Secret Garden of the Madame Frost.
네. 예고편 그 성우 있잖아요. 할리우드.
네.
그것만 하시는 분이 있다고 옛날에 들었는데
그렇죠.
아마 그런 쪽으로 나가셔도 한번
네. 좀 부업을 좀 띄워볼까요? 네. 어떤 영화죠?
네. 애니메이션 일루셔니스트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이 작품으로 주목받은 실뱅쇼메 감독이 만든 첫 장편 실사 영화입니다.
네.
영화는 어릴 적 부모를 잃고 말을 잃은 채 그러니까 말을 말.
말을
달리는 말이 아니라 말. 언어를 네. 잃은 채 살아가는 피아니스트. 좀 공감이 가시나요? 피아니스트에서.
네.
피아니스트 폴이 우연히 이웃 마담 프로스트의 집을 방문하면서 겪는 일들이 아름다운 동화같이 펼쳐지는 작품이고요. 실뱅쇼메 감독 이제 전작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섬세하고 환상적인 영상을 구가하기로
네.
좀 예, 정평이 나 있는 감독인데요. 이 작품 역시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주를 이루고요. 거기에 이제 뮤지컬을 보는 것만 같은 다채로운 음악 스코어로 마음을 좀 정화시키는 그런 작품이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토론토 국제영화제나 뭐 국내에서는 또 전주 국제영화제에서도 먼저 소개가 돼서 호평을 받은 작품이.
네.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 정원.
네. 네.
다음 작품은요?
아, 다음 작품. 이 작품 익스트림 스키야키 제목.
네.
재밌어요.
스키야키가 그 먹는 거 아닌가요?
전골.
그렇죠.
네, 일본
고기
요리.
이렇게 담가 가지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극한의 스키야키. 뭐 이런 건가요? 이 이제 주인공이 15년 만에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예전 대학교 때 같이 어울렸던 사람들한테 같이 스키야키를 먹으러 가는 여행을 떠나보자 제안을 하는 거죠.
네.
사실 이 사람은 대학 졸업 후에 회사를 때려치우고 방황하는 중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스키야키를 통해서 조금 분위기를 인생의 분위기를 전환해 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출발한 이런 로드무비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영화 이제 그 배우가 이 스키야키를 먹으러 떠나는 배우가
네.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요. 고 일본 영화.
고.
네, 주인공이었던 네. 쿠보스카 요스케와 그리고 또 가족의 나라. 에서 주연을 맡았던 아라타 이 두 명이 호흡을 맞춥니다. 핑퐁이라는 굉장히 코믹한 일본 영화에서 같이
네.
호흡을 맞추기도 했던 그 배우인데요. 그때 엉뚱한 청년으로 나왔는데 이제는 좀 나이가 들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힐링이 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짠한 느낌을 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바닷가에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있는 이 스키야키 멤버들의
네.
모습을 보시면서 또 영화 보시고 스키야키도 한번 드셔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계란 노른자 이렇게 탁 해가지고.
네.
숲의 전설, 그리고 마담 프로스트의 비밀 정원, 그리고 익스트림 스키악기까지 세 네. 작품 개봉을 하는군요. 저는 이 중에서 네. 숲의 전설.
아, 네. 네. 스키야키 아니고.
네, 스키야키 아니고요. 숲의 전설이 가장.
네. 그쵸? 8년? 끌리네요. 네. 그리고 굉장히 또 환상적인 어떤 그런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네. 선택 잘 하신 것 같으세요.
네. 그리고 또 이런 뭐 흥행 기록도 깨고 네. 막 그랬다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되네요.
네.
이번 주말에 네, 여러분들 어떤 영화 보실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영화가 필요해. 이제 오늘 공식 추천 영화 네. 네,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개봉일이 좀 남았는데요. 7월 30일에 개봉하는 작품입니다.
네.
동경가족.
동경가족.
네. 뭐, 도쿄라는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 일본 영화라는 네. 걸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는데요. 유나 씨 혹시 오즈 야스지로 감독 들어보셨어요?
오지 야스지로.
네, 오지 야스지로. 이 오지 야스지로 감독에 대해서 아마 이 영화를 보시기 전에 조금 알고 가면은 훨씬 더 풍성하게 영화를 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오지 야스지로 감독하면은 가장 일본적인 감독이다. 이렇게 수식이 되는 감독이기도 하고요. 뭐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또 감독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그 감독만의 특유의 스타일을 끝까지 고수해 왔기 때문에 이런 수식들이 가능했는데요. 주로 이제 평범한 도쿄인들의 모습을 화면 속에 담고 있고요. 영화의 내용은 주로 일상생활, 우리가 이제 흔히 접하는 어떤 풍경 이런 것들이 영화의 네.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반적인 영화에서 굉장히 극적으로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은 오즈의 영화에는 나오지 않아요.
네.
그냥 다른 영화에서라면 오히려 그냥 지나치고 말았을 그런 평범한 모습들이 이 영화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면모인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많이 나오는 내용이 나이 든 부모와 자식 세대 간의 벌어지는 세대 차이 아니면 딸의 결혼으로 인해서 쓸쓸함을 맛보는 아버지의 이야기 그리고 뭐 평생 동안 함께했던 배우자가 갑자기 이제 유명을 달리했을 때 오는 쓸쓸함 이런 것들이 모두 소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를 살아가고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이라면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가 오즈가 집중 탐구하는 그런 주제인데요.
네.
이게 이제 뭐 많은 작품들 그러니까 봄, 초여름, 이른봄 이런 계절 시리즈들이 있어요. 이 감독의 작품 중에 그런 작품에서 많이 보이고요. 오차즈케의 맛이라는 음식 이름이 들어간 그런 제목인데 이런 작품 그리고 뭐 피아나 부초, 꽁치의 맛 이런 작품까지 쭉 네.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일관된 주제의식 이런 걸 본다는 면에서도 한 작품을 보시면 쭉 보시게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이 동경가족 오늘 네. 소개해드린 동경가족은 사실 오즈 감독이 1953년에 만들었던 동경 이야기를
네.
오마주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배 감독인 야마다 요지 감독이.
60년 전에
그렇죠.
작품을. 다시 재해석한 작품이군요.
그렇죠. 네, 다른 감독이. 그때 야마다 요지 감독이 사실은 동경 이야기의 조감독으로 이제 참여를 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어떤 기억이나 이 감독에 대한 어떤 존경심 이런 것들이 있었고 60년이 지난 후에 본인도 굉장히 많은 영화 100편 이상의 영화를 찍고 나서
네.
이 영화를 한번 다시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네.
사실 이게 좀 일본을 대표하는 감독의 작품을 그것도 대표작을 오마주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본 영화인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한 작품이어서 더 의미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할아버지 역에 하시즈메 이사오라는 이제 배우가 나오는데요. 이분도 일본 영화계에 좀 이제 배우 중에 굉장히 연륜이 있는 배우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니시무라 마사이코나 나츠카와 유이 같은 일본 영화계에서 이제 중년 배우 네, 이런 분들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젊은 관객들과 호흡을 같이 하는 치마부키 사토시나 아오이유 같은 배우들도 출연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본 영화 음악 하면은 이제 제일 많이 떠오르는 히사이시조
아.
네, 음악 감독으로 참여를 해서 이 영화의 어떤 정서적인 울림을 선사하는 데 일조를 하는 거죠.
네. 굉장히 기대가 네. 되는 영화인데요. 이 본격적인 영화 이야기 듣기 전에 히사이시조 네,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네. 작곡가이기도 하고 히사이 시조의 음악을 한 곡 들어볼게요. 애니메이션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테마 음악을 이탈리아 출신의 피아니스트 지오반니 미라바시의 연주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EBS 경청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밤 유난입니다. 시내 21 이화정 기자와 함께하는 영화가 필요해 일본 영화계의 거장 오즈 야스지로 감독을 기리기 위해 일본 영화인들이 대거 총출동한 영화죠. 동경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그 이화정 기자님은
네.
평소에 뭐 이렇게 본인의 오마주 뭐 오마주까지는 좀 부담스럽다 하면 뭐 이렇게 좀 존경하는 그런 분이 계신가요? 분에.
아무래도 같은 분야 그러니까 뭐 제가 평론가는 아니지만 글을 네네. 쓰시는 분들로 떠오르는
작가.
네. 어떤 그런 좀 존경할 만한 분? 이렇게 따져보면 저는 로저 에버트. 평론가.
평론가.
네, 미국의 유명한 평론가였고요.
네.
사실은 얼마 전에 이제 그 암으로 유명을 달리 하셨는데 이 분이 이제 그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글도 많이 쓰셨고 이 영화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목소리를 잃었어요. 암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그 기계음 같은 걸로 네네네. 그렇게 하면서 말년에 투병 생활을 했는데 그때도 영화를 거르지 않고 계속 봤고 그리고 이제 계속 글을 쓰셨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약간 아 되게 직업적으로 훌륭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참 어떻게 저렇게 그런 열정이 계속 네. 투병 중에도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목소리를 잃었어도 이제 글을 쓸
글을
수 있으니까.
글을 쓸 수 있으니까.
네. 네. 불행 중 다행.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평론하면은 굉장히 어렵다 이런 편견이
그렇죠.
있는데 쉽게 풀어쓰고 그 영화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그걸 나타내주는 글로 많은 사람들이 이 로저 에버트의 어떤 이제 가이드라인을 받으면은 이 영화를 보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던 그런 네. 평론가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좀 와닿는 것 같아요.
네, 로저 에버트.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네.
이렇게 선배 감독을 오마주했던 작품들이
네.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대표적인 작품으로 김태훈 감독님 얼마 전에 이제
네.
결혼을 발표하셨던
네.
네. 그 만추라는 작품이
만추.
사실은 이제 오마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리메이크라고 하기는 좀 그런 게 원래 원작이 이제 존재하지 않아요.
네.
네. 그 이만희 감독의 작품인데 이 작품이 원래의 필름은 사라졌고 그걸 계속 다른 감독들이 리메이크를 계속 했던 거죠. 그래서 김태용 감독은 원래 원전의 만추는 아예 보지를 못하고 이제 영화를 만들었으니
네.
감독에 대한 존경? 이런 오마주? 이런 것으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오마주라는 게
네.
정말 잘해도 이 본전
본전.
그렇죠. 대신 못하면 이 작품을 망쳤다고
네.
굉장히 또 혼나고 또 이런 네. 예민한 일이거든요.
문매를 맡기 쉽죠,
네,
진짜.
쉽지
네.
않았을 것 같은데 이
네.
오즈 야스지로 감독의 많은 작품들 중에서 왜 특별히 이 동경 이야기를 선택을 했는지 그게 궁금해요.
저는 그냥 미루어 짐작해 보건데 동경 이야기가 사실은 오즈 영화의 정수를 그러니까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작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주제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오즈 영화의 정수를 집대성한 작품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이제 더 이제 좀 이 영화를 다시 한번 재해석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60년 전에 그때 현재의 세태를 풍자하던 그 모습이 지금 이제 60년 후에 현대에 와서 이제 이 요지 감독이 이 모습들을 좀 이렇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의 사람들에 대해서
네.
그런 부분들도 좀 해석의 여지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영화 보면은 그때 그때 지금 이제 2013년에 제작됐거든요. 2013년에 현재를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그 3.11 대지진이 나고 나, 그러니까 쓰나미가 나고 나서 이후의 풍경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감독이 지금 이제 일본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반영한 이제 오즈 감독의 세대와는 또 다른 모습들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무감 같은 것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영화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영화가 사실 되게 내용은 간단해요. 도쿄에 있는 자식들을 보러 작은 섬에 살고 있는 노부부가 이제 상경이라고 해야 되죠.
네,
네. 그렇게 이제 상경을 하면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들이, 큰아들은 의사고요. 그리고 이제 둘째 딸은 미용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막내 아들도 있는데 스텝으로, 방송국 스텝으로 일하는데 이제 뭐 정신없이 다들 바쁜 거예요.
네.
각자의 생활이 있고 각자의 가족이 있고 매일매일 뭔가 할 일이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방문을 한다고 해도 즐거움 한편보다는 더 이제 좀 약간은 좀 귀찮은
부담스러운
네, 그런 좀 생각도 있는 거죠. 그리고
네.
이제 그 큰아들의 아들, 어린아들이 첫 장면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오늘 오시니까 너 방 좀 치워두라 이렇게 했더니
네네.
우리 집에서 잔다고? 공부는 언제 어디서 하냐고. 공부도 평소에 안 하면서. 했으면 말을 안 해.
네.
근데 왜 내 방 뺏어가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딸 아들의 심경을 이 어린아이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노부부가 도쿄로 오면서부터 고생길이 열린다고 할 수 있어요. 마중나가라고 막내 아들 보내놨더니 딴 역에 가서 기다리고 있고 막 그래서 길이 엇갈리고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결국은 집을 이제 초행길에 주소만 가지고 찾아오고 뭔가 이렇게 좀 쉽지 않은 그런 도쿄행이 펼쳐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원래 이제 동경 이야기에서는 도쿄까지 오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예전이니까
네.
이제 교통편이 많이
그렇죠.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아서 1박 2일 정도 걸려서 이 길을 오거든요. 근데
네.
이제 요지 감독의 영화에서는 뭐 몇 시간 만에 오전에 출발해서 오긴 하죠. 그런데 예전 영화에서 나왔던 풍경들, 그러니까 뭐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네네.
아니면은 자식들 얼굴 한번 보겠다는 그런 설레임으로 이제 도쿄를 찾은 부모님의 그런 심정, 그리고 이제 뭔가 그 모습이 부담스러운 이제 자식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그대로 좀 이 영화에도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 마음은 굉장히
네.
좀 설레고 그런데
그렇죠.
자식들이 이렇게 막 좀 귀찮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 그 전에 이제 오즈 영화 보시면서 관객들도 좀 뜨끔한 면이 있었을 것 같고요.
네.
역시나 이제 지금 영화 보면서 뜨끔한 제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네.
풍경이잖아요.
맞아요.
요즘에
네.
명절에도 보면은 시골이나 뭐 지방에 사시는 부모님들이 역으로 자식들을 만나기 위해서 서울로 또 올라오시고.
그렇죠. 네.
네. 또 이제 그나마도 또 바쁜 자식들은 서로 부모님 모시기를 또 미루고. 그런 풍경이 펼쳐지는 그런
참 뭐가 다르지가 않죠. 이렇게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러네요.
이게 사실은 참 말씀드린 것처럼 짧은 도쿄 방문기 이렇게 보이는데
네.
그 속에 어쩌면 이렇게 그러니까 몇 면이 이어져 온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리고 삶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철학적인 성찰이나 또 이제 이렇게 다음 세대로 꾸준히 이어져 나가는 어떤 이렇게 순환하는 하나의 흐름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영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식들은 굉장히 이제 바쁘게 살아가는, 아득바득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상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이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랑 막내 아들이 나누는 대사가 있어요, 영화 속에.
네.
이제 그러니까 아들이 너무너무 바쁜데 한번 이제 같이 밥을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굉장히 꼬장꼬장한 성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들이 제대로 이렇게 뭔가 정규직도 아니고 직업을 제대로 못 갖고 바쁘기만 하고 이제 뭔가 영양가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거에서 먹고는 사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밥상에서. 네. 그랬더니 이제 아들은 이제 걱정해서 아버지가 했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막 속 깊게 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대책 없이 막 사는 게 아니라는 말에 짜증부터 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좋아하는 일 하면서 배우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게 뭔가 안정된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라고 응수를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래서 결국 네 얘기는 편하게 살고 싶다는 얘기 아니냐. 그렇게 막 살겠다는 얘기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아들은 이 세상이 나를 편하게 살게 두지 않는데 왜 자꾸 핀잔을 하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왜 언사? 좋지 않은 네. 논쟁이 오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 끼 따뜻한 밥 먹어보겠자고, 먹어보겠다고 마련한 자리인데 좀 아버지 마음도 이해를 못하고 또 아들 입장에서는 또 아버지가 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섭섭하고 귀찮고 간섭 같아서 이런 것들이 오가는 게 좀 약간 일상적인 풍경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세태를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맞네요. 영화를 보면서 우리 가족의 모습 네. 그리고 또 부모님을 대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이렇게 뜨끔뜨끔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 사실 이 영화에서 뜨끔뜨끔한 장면이 한두 장면이 아닙니다. 근데 정말 이제 좀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영화에서 이 아이러니하다라고 밖에 표현을 할 수 없는데요. 이 노 부부를 가장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이제 그 혈연으로 맺어진 친자식이 아니고요.
네.
오히려 그 막내 아들의 여자친구. 노리코라는 여자예요. 이 아오이유가 연기를 하는데요.
네네.
역시 얼굴도 예쁘고. 이 남자친구랑 결혼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여잔데 사실은 이제 이번에 처음 이제 어머니를 만나게 된 거죠.
네네.
그런데도 이제 굉장히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좀 약간 대접을 해주고 어머니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시게 되는데 그때도 이제 마음으로 정말 걱정해주고 귀찮아하지 않고 이런 네네. 모습을 보여줍니다. 원래 이제 동경 이야기 오즈 영화에서도
네.
이 아오유가 연기했던 그런 비슷한 역할이 있거든요. 그 노부부를 지극정성으로 챙겨주는 게 자식들이 아니고 죽은 차남의 미망인이에요. 그러니까 며느리죠. 네, 제일 이제 마음을 지극정성으로 쏟아부어주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족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제 가족으로 구성을 이루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각자 이제 자신의 가족들을 이루면서 타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오는 거고 그 가운데서 어떤 새로운 관계 정립 그리고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지고 이제 그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아오이 역할이 영화에서 중요한 그런 네.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왜 이 영화를 오마주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동경 이야기가 1953년도
네.
영화라고 했는데 2014년 지금 현재에서도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저는 이 영화는 이제 좀 5년 후에 또 이제 10년 후에 보시면은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관객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지점들이 조금은 더 넓어지거나
네네.
또 지금 봤을 때랑 그 이후에 봤을 때랑 생각이 조금 달라질 것 같기도 하고
네.
부모님에 대한 이제 어떤 마음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가족 간의 어떤 그런 관계 이런
네네.
것들도 조금 달리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계속 이제 한 번씩 꺼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영화에서 이제 그 할머니가 손자를 바라보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뭔가 이제 자신이 떠나고 난 후에도 이 어린 손자는 계속 이제 자라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에서 인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 그냥 무심코 넣은 장면 같지만 계속 뭔가 마음을 잡아끄는 그런 장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조금은 새롭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 영화계를 대표하는 감독
네.
오즈 감독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 이제 일본 영화의 또 새로운 거장이 된 야마다 요지 감독이 이 똑같은 소재, 똑같은 주제에 같이 이렇게 올인했다는 거는 그만큼 의미가 있는 작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약간 노 감독이 들려주는 인생의 지혜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신다면은 네. 얻어가실 수 있는 게 많은 네,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공감할 수 있는 60년 네. 전에 네. 영화인데도
그쵸.
네, 지금 보아도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훈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네요.
네.
이화정 기자가 오늘 추천해 주신 영화예요. 동경가족. 네, 7월 31일에 개봉한다고 하니까요.
네.
여러분들 기다렸다가 꼭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꼭 볼게요.
네.
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 네. 주에 또 좋은 영화를 가지고 네, 찾아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일본 가수 우타다 히카루의 영어 노래 Come Back to Me 듣고 올게요. 함께하고 싶은 밤 귀를 여는 라디오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밤 유난입니다.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밤 함께해 주시는 분들 소개할게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문화상품권 시네마24에서 영화의 매권 나의 역사 속에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에서 다이어리 저널 나를 디자인하는 스타일 솔루션 이너웍스에서 패드 커버 그린이프에서 저자극 기능성 천연 화장품 선물 세트 자연주의 제품 쇼핑몰 맑을땀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 자음과 모음에서 김선영 장편 소설 미치도록 가렵다 드리고요.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뮤지컬 블러드 브라더스 그리고 뮤지컬 싱잉 인 더 레인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공연 신청방 들러주세요. 2부는 책 읽어주는 여자와 함께합니다. 이번 주에는요. 김중혁 작가의 유쾌한 산문집 뭐라도 되겠지 읽어드리고 있어요. 다이나믹 듀오와 DJ 프리미어가 함께한 A.A.O. 들으시면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잠들지 마세요.